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작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0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다음 달 경기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자국 축구 대표팀의 방문도 금지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일정이 없던 중동국가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카타르 국왕과 국방부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중동 최대 미군기지인 이곳에는 미군 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카타르 방문은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인 쉐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이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단교 사태를 풀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교 사태가 신속히 풀릴 것 같다며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지난 6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교 단절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고 다음 달 10월 22일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개헌 개정 문제와 소비세 인상분 변경 문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수 세력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전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해산된 중요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토리코를 돕기 위해 존스법 적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8일 푸에토리코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존스법 적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외국 선박들이 미국 항구에서 또 다른 미국 항구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 직후 국태안보부의 일레인 듀크 장관 권한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앞으로 10일간 푸에토리코 주민들에게 물품을 옮기고 분배하는 데 모든 수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카르도 로세요 푸에토리코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는 28일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육성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IS는 이날 자신들의 매체인 알프로킨을 통해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46분 길이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바그다디는 이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녹음 시점은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바그다디의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최군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바그다디가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바그다디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괴한의 총격을 받았던 스티븐 스컬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석 달 만에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28일 목발을 짓고 동료 의원들의 기나긴 박수갈채를 받으며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회 경찰 데이비드 베일리 씨와 크리스털 크레이너 씨가 진정한 천사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 북한인들의 노동 허가서는 물론 임시 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는 물론 임시 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덴마크 군함을 건조하는 폴란드 내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참여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정책부와 외국인 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호에 담긴 대북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하는 절차, 즉 제재를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노동허가서와 임시거주증 심사 중지 요청을 내렸다는 겁니다. 또 이번 심사 보류 조치에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주는 관련 허가서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의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이뤄진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협력은 폴란드 내 개인 회사와 북한 간 개별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근로자가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 금지 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만약 출신이나 국적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시 명백한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분명히 명시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7호와 237호 채택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 근로자가 폴란드 내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유엔 결의 237호에 담긴 북한 노동자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호는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며 노동자의 숫자를 기존보다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채택된 237호는 신규 노동자 금지는 물론 기존 노동자의 만료된 노동허가증 갱신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00명의 북한인이 자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약 550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줄어든 수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10만 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발급된 고용 비자 건수는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2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이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노동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와 노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당국자들이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내 7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 중이라며 현재로선 북한 대사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교역이 있었던 스리랑카가 북한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좁히는 각국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인들이 더 이상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15일 작성한 대북제재결의 231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가 모든 북한 국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의 해외 주재 스리랑카 외교 공관에서의 비자 신청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리랑카 외교 공관들은 신원 조회를 위해 모든 비자 신청을 본국으로 돌릴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리랑카 정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이민 당국은 관련 기관에 북한 국적 제재 대상자들이 입국은 물론 환승 목적의 스리랑카 방문도 하지 못하도록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최근까지 북한과의 교역이 있었던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발표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리랑카가 북한산 철과 철강 등 186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스리랑카의 반군단체가 북한 등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시도했고 지난 3월에는 스리랑카를 경유하던 북한 국적자 2명이 약 17만 달러의 외화를 소지하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법의 초안을 만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나라들은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쿠웨이트와 스페인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고 태국과 필리핀도 북한과의 무역 등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유엔 총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토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또 정책, 시각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총회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도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엔을 담당하고 있는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먼저 유엔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예. 했습니다.
로켓맨이라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좀 낯익은 그런 단어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완전 파괴, 이 발언의 파장이 조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됐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명확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건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일각에선 모호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북한엔 확실한 메시지가 됐다, 그런 지적인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Since the regime really only cares about its own survival, President Trump has hopefully put this in terms that the regime will understand.
김정은 정권이 오직 정권의 생존에만 관심을 두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말하고자 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Yeah. 또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적 위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eah. 성명 자체는 정제되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위협을 한 게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한 보복성 위협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붙이고 완전 파괴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었다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예. 이때도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인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북 강경 메시지는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이 더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이 연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목을 했고요.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관심을 덜 받는 그런 토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다른 연설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뭐랄까요? 답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네.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발언도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 외무상은 토요일인 23일에 연설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 악통령 등으로 불렀고요.
네.
또 출국길에 오르면서도 자신의 숙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임의의 시각에 미 전략폭격기를 격추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선전포고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어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면요.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북한에게 있다라든가 핵실험할 권리도 있다 이런 주장도 했죠.
네, 맞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왜 못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
또 미국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무고한 민간인을 살육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예.
핵을 보유한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북한 외교관이 국제 무대에서 자주 제기하는 그런 논리라고요?
예,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라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핵과 관련해선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다고 하지만 이는 탈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예.
특히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NPT 탈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핵실험도 금지된다는 겁니다.
네.
또 북한이 우주로 위성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에도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데 이 역시도 안보리는 관련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또 안보리 결정이나 결의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 질서라는 개념 속에서 이번 문제를 봐야 합니다.
예.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전문가의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1950년 남침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
당시 안보리는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현재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인 만큼 당시 안보리 결정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펴고 있는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 아닌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45년 핵무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인데요. 네. 사실 1900년대 초부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고요.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본 민간인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지만 네. 당시 핵무기 사용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이번 유엔 총회 기조회의에서는 다른 나라 대표들도 북한 관련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매년 첫 번째로 연설을 하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라들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 정상들이 북한 핵 문제에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열린 만큼 북한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거론해야 하는 주제처럼 다뤄졌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뭐 과거에 좀 집중 조명됐던 북한 인권 문제는 이번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시선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
당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인권입니다.
네.
많은 나라 정상들이 북한 인권에 우려를 나타내는 연설을 했고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해 3월 발표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던 올해 장관급 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주제는 비확산이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따로 고위급 회담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 이제 남아있는 어떤 개별 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는 있는 거죠?
네, 물론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만 끝났을 뿐 제72차 유엔 총회는 내년 9월까지 계속됩니다.
예.
미리 예고된 대로 유엔은 앞으로 1년간 인권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군축 등 총 9개 분야 172개 의제를 놓고 토의를 벌이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제기된 북한 관련 여러 발언들,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 전략자산 배치를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대북 군사행동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셀 플레노이 전 국방차관은 그런 공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셀 플레노이 신미안보센터 이사장이 대북 선제 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kinetic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their missile arsenal that would not trigger some kind of counter.
플러너 이사장은 26일 민주당 소속 노스다코다주 출신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이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플로노 이사장은 북한의 어떠한 대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것은 없다며 적어도 내가 현역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검토했을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군사공격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북한 공격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배치됩니다. 한편 플러노이 이사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등 대북 압박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급 외교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that alone won't be enough. What we really need is a high-level kind of presidential envoy that goes over and engages President Xi and says, look, we are at a fork in the road.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위급 미국 대통령 특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내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며 중국의 선택을 압박하라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시급성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이사장은 압박만 강화하고 외교적 대화 창구가 없으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트 캠프 상원 의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근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당국자들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really has to take someone who they know has the ear of this president and who is who has great knowledge.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한반도 지역과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며 중국의 신임도 얻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트 캠프 의원은 북한이 현재 미국의 시급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직 관리 등 미국 전문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방북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접촉을 시도한 미 전문가는 보수 성향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제의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y offered to facilitate travel to Pyongyang for
자신이 원할 경우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북한 측의 제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날 북한 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클링너 연구원과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 등 공화당과 관련 있는 미국 전문가들과 은밀한 접촉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BOA에 북한이 예전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you know North Korea would reach out to those that they think sort of represent what is now mainstream thinking in the U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주류 사고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방북을 초청했던 인사들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pointed out that since September 1st, Americans aren't allowed to go to North Korea.
지난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당국자들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만나는 이른바 1.5 트랙이 서로 정보와 견해 등을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참석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도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받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8월에 다시 요청을 받았지만 이때는 만날 필요 자체를 느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앞서 올해 노르웨이 오슬로와 스위스에서 열린 만남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국장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엔 북한 측으로부터 더 이상 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 부원장은 북한 측과의 접촉 사실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believe that if North Korea really has something to say, they can say so through the New York Channel.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통로인 뉴욕 채널을 통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과거 대화를 주최한 적이 있는 기관들을 통해 약 7차례 미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하는 나라가 이처럼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루벤 갈레고 의원이 26일 매티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인명피해 규모, 북한의 보복 가능성, 사후 대책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데 대한 군사적 계획을 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괌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인, 현지인들이 겪게 될 인명피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물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핵이나 화학, 생물 무기로 보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 러시아,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방법, 미국이 승리할 경우 북한에 대한 향후 계획, 전후 처리를 위한 미군 규모와 주둔 기간 등도 질문에 포함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부 기밀 브리핑들에 참여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듣지 못했다며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상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김정은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드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자신과 강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기 위해 각자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지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강 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북한의 긴박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들과 이 자리에 동석한 애덤 킨징어 의원실은 27일 VOA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고 점점 커지는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국방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제재와 압박 강화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올해 가뭄으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대조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가 27일 미 농무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가을 추수에서 쌀 160만 톤, 옥수수 22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다른 것입니다. 미 농무부는 특히 올해 쌀 수확량이 가뭄 피해로 130만 톤의 쌀을 수확했던 2015-2016 양곡년도보다 3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농무부의 한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무부가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연구원도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무부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그리고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e.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 서비스, 경제조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북한 등 각 나라의 곡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 농무부의 분석과 달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2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현재 수확하고 있는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확량 추정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지난 21일 VOA에 7월 말 이후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이미 쌀 등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줄었으며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다음 달 말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45만 8천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수확량 추정을 최대한 낮게 잡았을 수 있다며 북한의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would probably estimate on the low side. That's kind of their job is to worry about.
반면 농무부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정확히 추산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9월 기준으로 밀 수확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만 5천 톤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이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서 이른바 삼축체계 핵심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방 한계선 준수 차원에서 최근 미 전략 폭격기에 북한 공해상 비행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조금 앞당겨서 했군요.
예, 국군의 날이 원래 10월 1일이죠. 네, 올해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28일 경기도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 건군 69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척! 받들어! 풀! 척! 성!
우리 국군은 6.25 전쟁 당시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후 복구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현무 계열의 최신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으니만큼 이제 더 관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문 대통령이 어떤 군사적 대응을 강조했습니까?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확보를 이날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조기 구축, 또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한국형 삼축체제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다. 또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할 것이다 라고 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축체계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한국형 삼축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의 3대 축을 말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도발이나 공격 징후가 확인됐을 때 먼저, 그러니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북한 지휘부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대량 응징보복을 말합니다.
예.
이날 기념식엔 삼축체계 관련 무기들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과의 연합 방위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연합 방위 능력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도 수여했는데요.
예.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한미연합 방위 전력 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또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한 공로에 치하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예.
또 주한미군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브룩스 사령관은 이후 주한미군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훈장은 두 나라 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의 표출로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국군의 날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날일 텐데요.
네.
대통령이 군인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 장병의 인권 보장, 복지 개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 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무기간 단축, 또 사병 봉급의 인상, 군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병 봉급도 강조했는데 사병 봉급 인상, 이건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들의 공약 사항에도
맞습니다.
많이 이제 포함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병사들, 사병들은 봉급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럼 사병들이 의무 봉무다 보니까 이제 이 봉급이 상당히 작았었죠. 근데 이제 이 현재 병장 계급으로 말하면 월급이 21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40만 5천 원대로 오르게 되는데요.
예.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350달러를 받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내년에 장병의 월급을 30%, 2020년엔 40%, 2022년엔 50%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군 복무 기간은 현재 육군의 경우 21개월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복무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북한의 사병들과는 큰 격차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또 이번 기념 행사에서 한국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축체계 핵심 자산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300개 자탄을 탑재해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입니다.
1000km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만큼 정확도가 높은 순항미사일 현모3입니다.
네,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인데요. 예. 현무 2A는 사거리가 300km, 현무 B는 500, 현무 EC는 800km인데 이번에 EC 실물이 처음으로 일본에 공개됐습니다.
네.
이 미사일들은 선제 타격과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 패트리엇 미사일, 또 앞서 전해드렸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많은 무기체계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또 미한연합군이 유사시에 북한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시범도 있었다고요?
예. 한국군 특전요원 140명이 먼저 낙하산을 타고 집단 강화를 했고요. 이어서 미군이 참여한 미한 특전요원 38명이 2000m 상공에서 강화하면서 연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한국 외교부가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미 전략폭격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예.
이 고위 관계자는 앞서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들이 지난 주말에 동해 국제공역에서 비행한 무력과시에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노기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북방 한계선 NLL 준수 차원에서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또 미군 전략폭격기의 무력 과시에 대해서 한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네.
이제 논평 요청에 다소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예, 기존의 입장을 이제 거듭 밝혔는데
예.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 상황 개선을 위해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지원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앞서 일본 정부는 이제 제재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었죠.
네.
또 앞서 밝힌 대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북한에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이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경고 목소리가 나왔군요.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8일 발표한 북한 경제 리뷰 9월호에서 그런 우려를 밝힌 전문가들의 논문을 실었는데요.
예.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과거엔 북한 김정은 정권만이 불확실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유례없이 강력해지면서 이제 불확실성의 변수가 훨씬 두 배, 세 배로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결과 북핵 위기가 안보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연구원의 김영일 연구위원도 북한 정권의 도발이 과거 일시적인 긴장, 그다음에 수습, 완화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면 지금은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오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22도, 남포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3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1도, 수풍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막다가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4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4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9도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0도.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9월 2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작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다음 달 경기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자국 축구대표팀의 방문도 금지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일정이 없던 중동국가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날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카타르 국왕과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중동 최대 미군기지인 이곳에는 미군 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카타르 방문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쉐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당교 사태를 풀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교 사태가 신속히 풀릴 것 같다며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지난 6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교 단절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고 다음 달 10월 22일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헌법 개정 문제와 소비세 문제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보수세력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전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토리코를 돕기 위해 존스법 적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8일 푸에토리코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존스법 적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외국 선박들이 미국 항구에서 또 다른 미국 항구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결정 직후 국토안보부의 일레인 듀크 장관 권한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앞으로 10일간 푸에토리코 주민들에게 물품을 옮기고 분배하는 데 모든 수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카르도 로세오 푸에토리코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푸에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전기와 통신 도로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는 28일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육성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IS는 이날 자신들의 매체인 알프로칸을 통해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46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바그다디는 이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녹음 시점은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바그다디의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최근 주장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바그다디가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바그다디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괴한의 총격을 받았던 스티븐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석 달 만에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28일 목발을 짚고 동료 의원들의 기나긴 박수갈채를 받으며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